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제 골로새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쓴 것이죠.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날로 이렇게 힘을 이제 이렇게 발휘하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건실하게 자라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좀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것 외에도 너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조금 더 진짜 참된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가르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이제 바울 서신들이 바로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제 쓰여진 이제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대에서 올라온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율법을 더해야만 온전한 신앙을 더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며 이제 쓴 이제 서신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그 적이 이렇게 좀 약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이 골로새서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지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형태의 가르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흔들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과도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가나다라라든지 뭐 영어 알파벳 ABCD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그 단순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어떤 그 고급하고 정말 어떤 깊은 심오한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이런저런 규례들을 이렇게 강요하면서 그 규례를 지켜야만 그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보시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가르침 중에는 그 특징이 어떤 자의적인 숭배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약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종교가 어떤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 몸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나와라. 그리고 특정한 어떤 뭐 이렇게 행사를 해라. 그리고 복잡한 종교 예식을 고안하면 고안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일종의 종교적으로 중독이 된다거나 할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막막하고 그 모호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어떤 현실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어떤 신이나 어떤 신들이 나에게 어떤 그 복이나 어떤 좋은 내용들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을 줄 것인가 약간 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몸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깊은 어떤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깊은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깊은 한밤중에 새벽에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또 촛불을 피워놓고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든지 아주 복잡한 어떤 그 종교적인 예식을 만들어서 그 예식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야 굉장하다 그런 예식을 어떻게 치렀어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만한 그래서 뭐 아주 그 오랜 차례 오랜 시간 동안 절을 한다든지 아주 복잡한 예식을 감당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심 혹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 자기의 어떤 성의를 이렇게 꺼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잡한 예식을 내가 치렀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헌신을 했는데 이걸 보면 신도 혹은 신들도 내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그 종교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 종교들의 사실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그런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그 단어가 하나 나와요. 23절에 보면 이 겸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덕목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덕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겸손을 강조하는 겸손의 덕목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과시를 위해서 행해지는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다가 자기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에 맞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겸손. 그러니까 겸손을 떠는 것이죠.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 내가 이만큼 공손하다. 내가 이만큼 신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숙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겸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실한 어떤 경배의 어떤 그런 자세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떤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존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잘 믿으려면, 너희가 더 성장하려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더 복잡한 어떤 신앙의 예식들, 그 다음에 어떤 더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종교적인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너희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어. 혹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것보다, 그런 어떤 단순한 복음보다 더 깊은 어떤 깨달음의 내용,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더 심오한 어떤 신적인 어떤 지식을 너희가 소유해야만 너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이 너희에겐 오히려 더 해악이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보약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약들이, 그 음식들이 사실은 너희가 그걸 섭취할 때마다 독약이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뭐 이렇게 음식들이나 약들이 있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다. 잘못된 건강 보조제를 너희가 복용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잘못된, 네 몸에 맞지 않는, 너희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너희 몸을 해치는 그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보신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라고 하며, 그거를 열심히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몸을 더 해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과도 똑같다, 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갖는 그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신자의 그런 어떤 그 이면에, 그의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의식하면서 이걸 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 나는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무슨 신앙의 훈련이나 신앙의 열심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태도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 항상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 양극단하고 항상 싸웠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어떤 극단이 있냐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 이런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 외에 무언가 더 우리 인간적 행위를 결부시켜서 어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기면 크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극단에 뭐가 있냐면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 따윈 다 우리가 다 벗어던져도 된다. 이 반율법주의는 바로 방종과 자기의 멋대로 사는, 자기의 어떤 그 쾌락대로 사는 것을 그냥 만끽하면서 신앙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감각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 멋대로 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그 신앙의 어떤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뭐 이단이라든지, 혹은 이단은 아니더라도 뭐 정통 교단 안에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린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그 견해를 이렇게 들어보면 반드시 양쪽 이 극단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모든 어떤 훈련,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지금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온갖 기독교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용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교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마음 안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느냐 점검해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교리에 걸맞은 충분한 교리로 이렇게 판가름을 해봤을 때도, 판정을 해봤을 때도 전혀 흠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리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 표출할 때에 그 핵심인적인 어떤 그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시선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 그 너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요? 어떤 화려하고 정교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수받아서 그런 어떤 일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진행 방향과 우리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향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있다면,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는 나를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우리 현대인의 아주 그 중요한 그 금령, 황금률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생각해라 이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자,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 내가 순수하게 원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라고 할 때는 이제 보통 너의 감정에 그 솔직해라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우리 요즘 뭐 많이 하는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돌보고 우리의 내면을 잘 돌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 진정으로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인가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겪고도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개월 전에 제가 그 재미있는, 그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 그 북한의 지금 이제 지도자인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뭐 코로나에 걸렸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이제 공산당 이제 그 당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아련한 눈빛을 하고 이렇게 수척해진 채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한편에. 그리고 그 옆에서는 이제 그 여동생이죠. 그 김여정 그 당 부부장, 그 정확한 그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늘 헷갈려요. 어쨌든 그 여성이, 아, 우리 그 지도자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냐.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지도하시고, 이 인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냐? 저 살 빠지신 걸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이상한데. 그 정부의,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하면서 모여있는 회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있죠. 모여있는데, 그 나이 많은 아저씨들, 그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좀 기괴했습니다. 그 중요하게 어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야, 우리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라고 어떤 그 개인적인 내용을 하는 것도 일단 너무 웃기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그걸 보면서 또 다 같이 이렇게 우는 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이렇게 우는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다 거기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다 우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울지 않으면 밉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우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우는 게 저 사람들의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회는 굉장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왜곡된, 어떻게 보면 정치 체제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죠. 우리 지금 뭐 현대에서 전혀 뭐 그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이제 정치 체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 다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향해 있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김정은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향해 있죠. 그래서 저 멀리 어디 함경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 시선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뭐 함경도에 있는 어떤 공산당 어떤 당원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만, 결국엔 그 시선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최고 그 권력자인, 그리고 이미 죽어서 없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어떤 그 현신으로, 지금 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김일성의 현신, 그 김정일의 현신으로 이렇게 서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어떤 능력적인 면이나 뭐 이런저런 객관적인 면을 판단해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이렇게 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시선이 거기에 향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 속에서는, 그런 시선 속에서는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지도자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슬픔의 감정, 그리고 미안함의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 북한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뭐 자신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정말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하는 어떤 그런 군중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이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시각이, 그 사람의 관점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욕,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좌지우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너희의 삶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이 뭐 세상의 고급한 형태의 학문, 뭐 철학이 됐든지 어떤 영지주의 같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심오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기꾼 같은 이야기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뭐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너희가 이런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너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지금 근본적인 시선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적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통제되고 억압되고 너희의 어떤 뭐 행동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가족이 다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이미 넘어왔다. 남한으로 이미 넘어왔다. 너희는 이미 자유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아니면 종교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 그런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처음 감에 아주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셨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분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죠. 거룩한 존재다. 거룩함이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사랑받는 자처럼. 저는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막 스스로 막 그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할 필요가 없단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처럼 왜 전혀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궁핍하게 굴면서 치사하게 구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너희를 다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너의 현실 속에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부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같이 그렇게 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서 이야기하듯 용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이거는 우리가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겸손을 내가 떨어서 내가 아니면 온유를 내가 베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포도나무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 그 줄기에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았듯이 너희는 이미 그렇게 접붙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용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다. 우리 그러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겸손을 떠는 일들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어떤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은 세상의 종교에서도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나에 맞춰지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수하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그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의하여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 자요 긍휼을 입은 자요 주님의 그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게 평가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놀랍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환희와 기쁨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행동이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요 열매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